우리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짧은 구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진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 오직 한 분이시니 너희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저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미신자매 함께 예배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계속 이어서 야고보서 4장 우리 나누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툼과 시기가 나느냐? 그것은 다 어디서 온다? 세상적인 지혜인 마귀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것이다. 정욕적인 것이다. 거기에 다툼이 원인이 난다.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맥락 속에서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그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유대인의 교훈집 탈무드에 보면 험담은 살인보다 더 위험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살인은 한 사람씩 죽이지만 험담은 세 사람을 동시에 죽인다. 그런데 험담 퍼뜨리는 자신 또한 것을 반대하지 않고 듣고 있는 사람과 그리고 화제가 되어 있는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비방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하고 또 비방에 쉽게 무너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수많은 비방을 또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비방에 쓰러지지 않고 오직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그 뜻을 이뤄내면서 구속사역을 성취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살피면서 이 비방의 장애물을 우리가 뛰어넘고 우리가 어떻게 성숙함으로 승리의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을까 세 가지를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 같이 마음에 잘 새김을 통해서 우리 인격의 성숙함을 통해서 말씀에 기초된 삶을 통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고 성숙되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의 성숙함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첫째로 비방하지 말라 말하고 있어요. 11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말합니다. 이 비방이란 그런 언어가 카탈랄레오 그런 뜻인데 카타 영어로는 against입니다. 반대, 적대라는 뜻이고 랄레오는 스피크입니다. 그러니까 적대감을 갖고 말한다 그 얘기죠. 이 반대하는 말, 적대적인 언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비방의 정의는 상대방이 없는 곳에서 상대를 적대적으로 대하고 상대에게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은 채로 그 상대에서 악하게 말하고 그 상대에서 멸시하는 말, 그것이 곧 비방일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비방하는 목적이 뭐냐? 뻔하죠. 자기를 높이고 상대방을 낮추기 위함이 그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진실이든 거짓이든 타인에게 불리한 말을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비방입니다. 남을 비웃고 뒤에서 물어뜯는 그런 행위와 험담, 이거 심하면 어떻게 되죠? 중상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서도 남을 험담하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가 backbite, 그러니까 뒤에서 그대로 무는 거죠. 슬랜더, 비방하는 말입니다.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릴 때 사단은 누구를 비방합니까?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못한 이유는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함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이 비방의 유혹에 넘어가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행복함을 잃어버렸듯이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 비방함이 넘치고 상대를 중상 몰약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도 비방하지 않으려 해야 합니다. 그것을 방치해버리면 우리의 입은 쉽게 그렇게 비방하게 되고 우리의 입이 성숙함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뭐냐? 바로 우리의 짧은 혀고 비방인 것입니다. 그럼 의식적으로 내가 남을 비방하지 말아야 되고 교회 당시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서도 당시 교회가 다툼이 있었고 서로 다투다 보니까 어떡하죠? 비방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함에 이르렀다면 뭐하지 않길 원해요? 비방하지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비방하지 말아야 되는가? 우리 성경에 자세히 읽어주고 있어요. 첫 번째 11절 말씀 보니까 왜 우리가 비방하지 말아야 되냐? 우리는 한 형제다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비방하지 말라는 면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뭐 단어가 뭐냐? 형제들아, 형제들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브라더의 시스터입니다. 그리고 성도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서로가 비방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허물을 들춰낼 대상이 아니라 서로 허물을 덮어줘야 할 그런 형제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는 것. 잠언 17장 9절 보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다. 잠언 10장에도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쓰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베드로 사장에 보니까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이 덮는다라는 단어를 살피면서 문득 떠오른 단어가 생각나는데 그것이 창세기 9장 20절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샘과 야벳의 옷을 가져다가 자기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리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했더라. 여기서 뭐가 드러나요? 덮었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은 바로 이 덮었다는 의미. 거기서 나와요. 함은 적극적으로 아버지 사건을 고발하죠. 형제에게 알렸다 그 얘기가 보고 알렸다 그러니까 보도 그냥 슬쩍 봤다는 것이 아니에요. 단어적 번호를 잘 살피니까 즐기듯이 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알렸다는 얘기도 마치 뭐 큰 이벤트처럼 그렇게 고자질하듯 그렇게 알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샘과 야벳은 듣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얼른 덮어두고 감추었습니다. 샘과 함, 야벳, 샘과 야벳은 이 문제를 외면하거나 도피하지 않았던 얘기입니다. 적극적으로 그것을 감싸주려 했던 겁니다. 부모로서 자식의 허물을 드러냅니까? 감싸죠. 습관이나 학교에 있었던 일을 덮어주고 또한 되돌리면 아름답게 미워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드러내 알리거나 시적하지 않고 충고하지 않습니다. 야단치지 않습니다. 회개만 하면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덮어주는 것이 구원이다 알려주고 있어요. 야, 그거 덮어. 다 잊어버리고 다 뒤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우리가 교훈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자라면서 때로는 부모한테 상처받은 것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게 용서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상처주는 이유는 자신의 부모를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부모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살아계신 분도 있겠지만 샘과 야벳처럼 우리 부모의 허물과 실수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덮어주는 겁니다. 일단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까운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나 남편도 마찬가지죠.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왜?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연약한 것처럼 우리의 부모도 연약한 존재이고 내 배우자들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예수 이름을 덮어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덮어주면 복이 오지 저주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9장 24절 27절 보니까 함한테는 그런 저주가 드러나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비가 술 취해 자고 있는 것 같아도 다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상황을 다 안다는 얘기예요. 무슨 흠집을 발견한 것처럼 그렇게 보고 알리고 떠드는 것. 우리는 수근수근하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의 티끌을 골라내기를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은 허물을 덮어주고 그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보다는 그 대화에 이미 도마에 올려놓고 요리하듯 그 가십으로 즐긴다는 얘기입니다. 함은 그런 죄의 소원을 가진 인간의 또 다른 모습들의 성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비방받아야 할 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 십자가에 들어가셨어요. 누구든지 비방거리를 찾으면 끝없이 비방거리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사랑해야 할 것을 찾으면 끝없이 사랑할 것이 쏟아나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이 형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빌어 구원받은 형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들추는 것이 아니라 덮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방하면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11절 말씀이죠.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면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예유는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런 율법에 정면적으로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율법 위에 두고 자신이 판단하는 겁니다.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재판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레위기 19장 16절 18절 말씀에서 율법이 이웃과 형제에 대해서 뭐라 말하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라. 결과적으로 율법은 뭡니까? 사랑의 최고의 법이 율법임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뭘 말하는 거예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고 비방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율법의 말씀을 어기고 율법 위에 서서 율법을 준행하고 재판하는 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보세요. 왜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지 말아야 되냐? 비방하면은 그 결과는 징계가 따른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비방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율법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어기면 뭐가 따른 거예요? 징계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모세의 본처 미디안 여인 시프라가 죽은 후에 그가 부스 여인, 에디오피아 여인을 재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인이 이것을 어떻게 여겼어요? 못마땅히 여겼어요. 그래서 모세의 노인 미리암이 주동이 되어서 아론과 함께 모세를 어떻게 하죠? 비방합니다. 비방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이방여인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방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 모든 이방인과 결혼을 금지한 것은 아니죠. 누구와 결혼하지 말라? 가나안 족속들에게 가나안 7족 그가 통혼을 금지한 것을 신명의 7장에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7족과 결혼하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 요셉은 애굽 여인과 결혼했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잘못했다 말하지 않고 오히려 요셉에게 취한 두 아들을 열두 지파에 예속시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인데 다윗의 선조가 되고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비방한 근본적 이유가 무엇이겠느냐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 대해서 비방한 이유가 뭐냐? 이방인 구슬을 취했다는 것은 구실이고 민수기 12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뭐요? 시기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어찌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서 미리암이 어떻게 되죠? 징계를 받죠. 눈병에 살이 썩어갑니다. 그러니까 비방하면 징계가 따른다는 얘기예요. 미갈은 다윗을 비방하다가 여호와가 어떻게 칩니까? 아이를 낳지 못할 것을 딴 징계를 받습니다. 남편을 비방하고 아내를 비방하고 자녀를 비방하고 또 교인들을 비방하면 그에 따른 대가가 반드시 따른 건다는 것입니다. 자요, 보세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비방하고 험담하면 1차적으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로 오는 풍성한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방의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승리하는 성숙한 신앙생활이면 비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비방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내 사랑하는 형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용서받은 형제임을 기억하고 마음에 외치시길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다. 그리고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고서 비방하면 반드시 징계가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말하고 있죠. 비방을 위한 악한 판단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은 판단에 뭐가 있어요? 기준을 갖고서 비방하는 거예요. 그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칭찬도 하고 비방도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비방을 위한 판단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판단이란 헬라어의 크리노. 이것은 결정하다, 간주하다, 규정하다 그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judge입니다. 이 말에 독특한 의미가 있는데 재판관이 죄인의 형을 확정하듯 결정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간주하고 규정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내 기준에 맞춰서 다른 사람의 상태와 가치를 완전히 정해버립니다. 그 사람 못 써. 틀렸어. 희망이 전혀 없어.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쩌라고. 그죠? 틀렸는지 맞았는지 내가 어쩌라고 일면만 보고. 그러므로 재판관이 이러이러함을 이렇게 선고한다. 너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단정하듯 그런 단정하는 태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근본을 따져서 산물의 가치와 관계를 결정하는 일이 판단이라고 말합니다. 선악을 판단하고 잘잘못을 판단하고 가치에 판단할 때 쓰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판단을 말할 때 두 가지 경우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뿐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 하며 멸하시기 아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것을 판단하느냐. 오직 판단하는 분이 누구라는 얘기요? 하나님이라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였는데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모순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의 문맥을 잘 보라는 얘기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 판단하지 말라 그것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4장에서는 성도 간의 다툼 그것을 말하면서 판단을 말하고 있는데 11절에서 서로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말씀하면서 뭘 다루고 있어요? 판단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비방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기준을 갖고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파괴적인 판단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비방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악의적인 그런 판단을 하는 것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는 가치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뭐가 돼서 율법 위에 서서 절대자가 되어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해서 그것을 판단하는 것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미디함과 아론같이 뭐가 근거했어요? 시기심이 근거해서 이방인과 그러는 걸 잘못한 것이야 판단하고 같은 그런 판단.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것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시기심이 기준이 되어서 판단해버리는 것. 그 때문에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면의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썬데이스쿨에서 봤었죠? 누구도 죽이려고 그래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그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과 시기심 때문에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 비방을 위한 악한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 거기 또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뭐가? 판단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의적인 판단을 금했는데 판단하면 자신을 하나님 위치에 두고서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입법자와 재판관 오직 누구뿐이다? 하나님 한 분뿐인데 자신이 판단자가 돼서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서서 판단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과 율법을 지켜야 할 것이지 그 비방하기 위해서 판단하는 판단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내가 똑같은 죄를 범하면서 다른 사람 역시도 뭐하기 때문에 판단하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로마서 2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한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짓을 행합니다. 자기 자신도 그렇게 그거 하면서 남을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째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째요? 형제의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겠느냐. 외식하는지요?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위에 밝게 보고 형제의 눈 속에 뭘 빼요? 티를 빼라. 티가 커요? 들보가 커요? 네? 들보가 크죠. 그러면서 형제의 작은 티 하나 뺀다고 그렇게 나서대는 겁니다. 가늠한 여인을 죽이려는 군중을 해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그 산상수훈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여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은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함으로 자기의 자존심을 이렇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정도의 종류의 차이가 있지 우리도 다 비방받을 만한 사람들이고 비방거리를 다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방받을 요소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나 역시도 똑같이 죄를 범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사실을 알기도 전에 외적인 것만 보고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뭐죠? 짧은 시간 안에 사람의 입은 옷과 얼굴과 스타일을 보고서 어떻게 하죠? 판단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미 살핀 대로 야고보서 2장 1절에 7절 말씀, 손에 금가락을 끼고 좋은 옷을 입고는 여기 앉으세요. 그리고 허름하고 남남을 입으면 뭐 대충 알아서 앉으세요. 뭘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외모와 스타일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엘리가 물론 영적인 둔감도 있었지만 한나의 겉모습만 보고 뭐 했어요? 판단해버립니다. 야, 술 끊어. 주저리 주저리 입술만 통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말해요? 술 끊어버립니다. 나다나엘도 그렇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판단해버립니다. 겉모습만 보고 속마음까지 악의적으로 판단해버립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인 것까지도 판단해버립니다. 사실을 알기 전에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지해버립니다. 성경에 나온 대표적인 예가 바로 루벤 친구들이에요. 결과를 다 헤아려보지도 못하고 잘못했다고 회개하라 정죄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판단할 때 그렇게 합니다. 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음식을 먹는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불결한 죄인으로 비방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때 어떻게 되죠? 한 강도로부터 비방을 받습니다. 무지함에 서치죠. 누가복음 23장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면서 어떻게 하죠?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기도 전에 판단하면 늘 뭘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자기의 판단에 객관성을 더 이렇게 확보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첨가하면서 정지하게 되는데, 판단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다? 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보편성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판단하려니까 양심이 꺼리고 또 이 판단에서 내가 잘못된 경우 그것을 내가 책임을 다 혼자 지기가 부담스러우니까 한다는 말이 보편성을 갖다 붙이는데 다들 그러는데 이 말을 갖다 붙이면서 다들 그러면 제가 다 그것에 대해서 조사해보고 살펴봤느냐? 아니죠. 자기 견해를 많은 사람들의 공동된 그런 견해인 것 같이 보편화시키면서 이 판단이 뭐예요? 잘못된 유사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정확한 정보도 아닌데 갖고서 갖다 붙이는 거지. 다들 그러는데. 그래서. 또 하나는 말은 항상성입니다. 어쩌다 실수했어요? 그것을 보고 너는 왜 항상 후회하니? 너는 항상 후회하니? 사람을 내 마음을 무척이나 괴롭히는 것입니다. 하나에 갖고서 전체를 평가하면서 항상 그렇다 평가하는 것. 또 세 번은 본래성. 누가 평소와 다른 행동할 때는 그 사람은 원래 그래. 본래 그런 사람이야. 이런 말들이 이 보편성과 항상성 그리고 본래성 이런 말 용어를 사용해서 더욱 강하게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판단받는 사람은 상처를 더 크게 받고 그것이 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할 때는 나의 관점도 있고 상대방의 관점도 있고 하나님이 보는 시각의 관점도 있어요. 그렇죠? 나의 관점이나 상대의 관점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정확히 알기 전에 판단한다는 것은 더더욱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방하기 위해서 마음속에 악의적인 그런 판단이 들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창조적인 그런 판단을 해야 합니다. 내가 똑같은 죄를 범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 하면 더욱 어떻게 하죠? 겸손해지고 상대의 실수를 보며 나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알기 전에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임을 분명히 알고 그 의혹이 들면은 실제적인 진실이 무엇인가를 더 살핀 후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허물이 많으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용납하지 못하는 것, 그 인간적인 모습이죠. 우리가 크고 작은 문제와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피차 간에 이런 허물과 죄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 위치에, 또 가정에, 사회에 안정된 나라, 또 안정된 그러한 사회가 평안하려면 서로의 허물과 실수와 잘못들을 덮어주는 그걸 통해서 나 자신을 살피는 그런 것들이 살펴져야 됩니다. 특히 내가 몸담은 교회, 그것이 더 은혜스럽고 복되려면 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납해주는 그런 깨우침과 성실함과 그런 성숙함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비방의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생활의 결과는 뭐냐?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겁니다. 뭐 할 때? 비방을 받을 때도. 자, 우리가 비방을 받으면 참 힘들죠. 그죠? 나는 그게 아닌데 정말 내가 버섯 같아야 속을 뒤집어 보여주지. 그런 말 쓰죠. 그게 비방을 받아요. 근데 비방을 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 비방받는 거야 당연히 고치고 또 감당하는 거지만 좋은 일을 하다가도 선의가 그렇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비방을 받으면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보통은 데려가죠. 네가 봤냐고 봤냐고 하면서 막 데려가죠. 또 하나는 회피해버립니다. 또 하나는 침묵하면 이런 세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 비방을 뛰어넘는 방법은 무엇이겠느냐? 자,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라는 의미 속에서 첫 번째, 나를 인정하실 분,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이란 사실을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세요, 모르세요? 아십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려는 여정의 지도자로 섰을 때 애굽의 왕이 비난합니다. 그죠? 그리고 주변 사람을 비난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도 비방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문제를 갖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기도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위기를 처했을 때 다윗이 나갑니다. 그때 골리앗이 비난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사무엘상 17장의 큐티 내용입니다. 골리앗만 비난한 게 아니에요. 예, 네가 나를 뭐 개 취급하냐, 작대기 들고 나한테 나오냐 하면서 골리앗을 다윗도 비방하지만 가까운 형, 그 누구죠? 엘리압 역시도 다윗을 비난합니다. 그래서 17장 28절 보니까 노를 바라야 바라되 내가 어째요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함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느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때 다윗이 내가 이유 없이 여기 쓴 까닭이 있겠느냐 한마디 딱 하고 또 자기 할 일 합니다. 그래서 뭘 의지하는 거예요?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형과 다투지 않고 그 상황을 피하려 했습니다. 니에미 6장에서도 니에미아가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려 할 때 이 산발랍과 암몬 사람, 아라비아 사람들이 업신여기면서 비방합니다. 가까이서 도와줘야 할 선지자 스마야가 악한 말을 지어서 어떡합니까? 또 비방합니다. 이때 하나님께 나가서 문제를 풀고 사명을 묵묵하게 이뤄냅니다. 예수님 역시도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인류를 위한 구원 사역을 위해서 대속해 주신 죽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로마인들도 비방하지만 누구도 비방해요? 같은 유대인의 혈육도 비방합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비방하면서 침을 뱉고 비방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비방합니다. 그뿐입니까? 예수의 친척들도 비난합니다. 마가복음 3장에도 예수의 친족들이 들고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니라. 비방합니다. 모든 비방을 예수님은 결국 묵묵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을 역시 비방합니다. 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비방합니다. 설교도 제대로 못하고 말도 둔하고 그는 돈을 좋아한다. 인격적에 대한 모독도 받았고 사역에 대한 일관성이 없다는 그런 비방을 받습니다. 아모스 7장에 보면 기원전 750년경에 아모스는 베델의 시장 아마사로부터 먹고 살기 위해서 싹꾼의 설교자다 비방을 받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하다가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이런 비방을 받게 되면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그러나 좋은 일 하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또 내가 믿었던 그에게 비방받는 것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누가 비방한다 하셔도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그 맡겨진 일을 또한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좋은 일, 선한 일, 아름다운 일, 위대한 일들을 비방 때문에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을 지지해줘야 할 지도자들이 비난해도 민족 해방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형이 비난해도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생명처럼 살아가며 했던 교인들이 비난이 있어서도 그 복음 증거하는 일들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모스 선지자, 마땅히 도와줘야 할 제사장이 자신을 싹꾼이라고 비난해도 하나님의 뜻을 전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도 가족과 동포들이 비난해도 인류 구원 사역의 역사 속에서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다 이뤘던 걸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알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입법자고 하나님이 심판자입니다. 우리가 가장 구속하는 감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난 인정받고 싶어 라는 욕구입니다. 그래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면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내가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난이 쏟아지면 금방 우리는 정서적으로 되죠. 낙심되고 좌절되고 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 맡겨진 사역과 좋은 일 하면서 그 비난에 무릎 꿇지 말길 바랍니다. 묵묵히 비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입법자고 하나님이 판단자인지 말고서 그 사명들을 감당해내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그 집단과 공동체와 무리 속에서는 반드시 지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죄를 감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방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제 잘 생각하죠? 또 비방하는 사람이 또 나와요. 왜? 그것이 사명으로 알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집단적 구조가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나 내가 비방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으면 그 비방이 나를 내가 묵묵히 사역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억울함을 풀어실 하나님께 찾아가서 위로받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언제 내가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명과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할 때 비방을 받게 되면 하나님으로 찾아가서 위로받고 일어나라는 얘기입니다. 그 비방을 파괴적으로 대처하지 말라는 거예요. 봤냐고 봤냐고 하잖아. 일일이 그거 다 얘기한다고 대응한다고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비방에 그것이 대응하는 것이 치료 방법이 아니고 그것은 오히려 상처를 줄 뿐입니다. 비방으로 사람이 완전해지지 않고 오히려 관계를 파괴시킬 뿐인 것입니다. 비방이 결속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분리시키는 겁니다. 세워주지 못하고 허물 뿐이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비방하지만 교회 내 문제가 해결됩니까? 비방하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방을 받으면 사람에게 가지 말고 누구한테 가는? 하나님께 가서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비방한 자를 찾아가서 해명한다고 해명하는 것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왜? 이미 비방하는 자는 그것을 들으려 하지 않고 적으로 관계시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만 한다도 그것이 비방의 대상일 뿐인 것입니다. 남북관계를 보세요. 좋은 말 한다고 왜 받아들이십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게 뭐 비방한다고 좋은 말 한다고 왜 다시 또 응답되어집니까? 바라게 찾아가서 좋은 말로 설득한다고 그게 이미 적대 관계인데 이게 받아들이는 얘기예요. 골리앗에 가서 따져보세요. 그럼 네 말이 다 옳다. 싸움하는 그런 단계 속에서 그게 받아지고 수용됩니까? 더욱 관계만 나빠집니다. 인간 관계가 더 힘들어집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찾아가야 합니다. 억울함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찾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비방을 받을 때 하나님도 날 버렸어. 그렇게 해서 하나님까지 멀어지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유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나는 비방받았죠.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기도하겠는데 우리 목사님 나를 몰라주고 나를 숙취한 연인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 기대도 헛방이야. 그게 아니에요. 그 비방을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갖고 찾아갑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갖고 찾아갔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호소합니다. 우리의 억울한 분노 하늘 풀어주신 분은 내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말고 용서하며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비방할지라도 그를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그를 사랑을 받는 형제임을 알고서 용서하며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 보고 실망하고 사람 보고 실축하고 그러죠? 그것은 이미 대상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사랑해야 할 대상을 보고 믿음의 대상으로 얘기 됐어요. 훌륭한 멘토고 좋은 사람이고 뭐 이렇게 뭐 다 봤지만 사람도 냄새나고 허물투성입니다. 그 때문에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당한 비방이 아니라 우리의 당하는 비방은 어디죠? 저족지어리죠. 세발의 피죠. 주님은 가진 비방을 받으면서도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비방하는 자를 용서하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마음을 차단해버리면 자기 자신이 감옥에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원수시 삼으면 결과적으로 사단에게 속고 사단에게 매이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이렇게 비방과 다툼, 판단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사단과의 전쟁임을, 영적 전쟁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비방한다고 나도 비방하게 되면 그 사람을 적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 배후에 악의 세력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비난받는다는 것 어떻게 보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내가 열심히 주일에 숨기는 증거의 결과물일 수 있습니다. 서양수담에 죽은 개는 차지도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살았기 때문에 그런 수모를 당한다는 얘기죠. 자, 비난받는다는 것은 일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을 역할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방을 통해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잘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께 서야 된다는 것을 교훈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비방을 받지 않는다면 모세와 아론이 그 교만이 하늘에 찔렸을지도 모릅니다. 잘하는 사람이 비방을 받지 않는다면 그 교만을 자기 자신이 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위치였는지 자신도 비방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방은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비방이 있으면 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안일과 나타남의 입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비방을 할 때 오히려 감사하면 그의 삶은 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비방의 방식에 신경 쓰지 말고 오히려 그 속에 제한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는 지혜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앞뒤에 하나씩 자루를 담고 다닌다. 앞에 불룩한 자루, 뒤에 불룩한 자루. 앞에 있는 자루는 남의 허물을 모으고 뒤에 있는 자루는 자신의 허물을 주워 담는다. 그런 속담입니다. 자, 뒤에 있는 자신의 허물을 담는 자루는 자신에게 보이지 않지만 남에게 눈에 잘 띄고 들킨다는 얘기예요. 근거 있고 사실적인 비난 받으면 분노하고 변방하지 말고 뭘 살피라는 거예요? 자신을 살피는 계기로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혈과 육이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을 하고 사단과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왜 비방하고 왜 판단하는 겁니까? 내가 우월해진다는 얘기예요. 상대방을 낮추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심리학적으로 그래요. 그렇지만 비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단으로 말미암아서 시험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손에 붙잡혔을 때 비방과 판단의 노예가 됩니다. 마귀의 또 다른 명칭 중에 하나가 디아볼로스입니다. 이것은 비방자라는 뜻이에요. 디아볼로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많이 비방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붙잡힌 거예요?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이에요. 틀림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방과 판단에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달리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비방과 판단으로 나가다 보면 파괴밖에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정욕으로 만나면서 시기와 다툼이 나타나는데 그 다툼으로 형제들을 타는 걸 비방하고 그 비방을 판단하기 위해서 비방하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아름다운 관계를 깨뜨린 것이 뭐냐? 그거 다 정욕으로 오는 것이고 1장에 말했듯이 1절에서 말했듯이 비판과 판단이라는 사실을 오늘 또 11절에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그의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를 허는 가장 중요한 악마의 도구가 뭐냐? 남을 판단하고 헐뜯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말하고 거룩한 말로서 서로를 위로하게 될 때 우리의 환경이 바뀌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는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서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그리고 판단하지 말라. 비방을 위한 판단이죠. 우리가 율법을 뛰어넘어서 입법자가 되고 판단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여러분의 가정, 건강한 교회, 건강한 또한 직장과 사회 속에서 건강함을 이루고 성숙함을 이루는 길을 주여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